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눈이 살포시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아주 옅게 눈이 깔려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한방눈이 내리면 경계심이라도 최고조에 오르니까 덜하겠지만 이런 날 미끄러워지기 딱 십상입니다. 여러분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방송도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8살의 김모군이 지난 10일 이 터키 남동부의 시리아 접경지인 킬리스에서 연락 두절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터키 일간지인 밀리에트는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한국인 남성이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불법 입국해서 IS에 가담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조사에 나선 당국은 김군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IS 관련 사진 넉 장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김군은 교우 문제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홈스쿨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김군은 부모에게 터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했고 이를 이기지 못한 부모는 교회 쪽 지인인 홍모 씨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터키 여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8일 터키에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홍 씨는 지난 12일 주 터키 대사관에 김군이 지난 10일 호텔에서 사라져서 혼자 찾았지만 실패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김군은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서 사라졌고요. 가족과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인천의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보육교사가 4살 배기 10명가량을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요.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색칠과 선긋기 등을 못해서 머리 등을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두고 말이 많죠. 이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의 가구일 경우 환급액수가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과 야당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폭탄이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결과인데 중상위 계층은 작년에 비해서 세금을 좀 더 내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한테 해당되는 건데 기존에는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세금 제도가 역진적이다. 이 소득공제 제도가 역진적이다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지금 언론에는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만 나오는데 덜 내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득공제 제도, 기존의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가 하우 상박 구조로 바뀐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자,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13년에 국세청이 거둔 국세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법인세는 43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원 줄어든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56조 원으로 1조 3천억, 소득세는 47조 8천억으로 2조 원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이 적게 낸 만큼 개인이 더 낸 겁니다. 석유공사가 2009년 2월에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함께 이 페루 석유회사인 그 사비아 페루를 사들였는데요. 이 또한 부실 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이 생산유전 한 곳과 탐사광구 10곳의 사업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이 사비아 페루를 12억 달러에 사들였는데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거래를 두고 현지 전문가인 호르헤 사코네티 산 마르코스 대학 교수는 3억 달러면 될 것이었다면서 사기당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당시 페루 주재 우리 대사는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심지어 알란 가르시아 당시 페루 대통령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우리 정부가 모두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경길 당시 페루 대사는 나도 사비아 거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데 일개 대사가 거래를 하지 말자는 입장을 낼 수 없었다. 이렇게 한겨레 기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현재 사비아 페루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지난달 국내선 수송 승객 수가 48만 2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의 51만 6천 명보다 6.6%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아시아나는 35만 8천 명에서 40만 6천 명으로 13.2% 증가했습니다. 항공사 전체 평균은 11.5%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독 대한항공만 감소를 한 건데 왜 감소한 건지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죠? 자, 국제선의 경우도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137만 8천 명으로 2.5% 늘었지만 전체 국제선 여객 증가율은 9.2%였으니까 이 전체 증가율에는 못 미친 겁니다. 역시 땅콩 회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성매수 비용 100만 원을 떠넘기고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고소됐습니다. 고소인은 이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 교수가 2012년 6월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에 동석한 여 종업원에게 1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른바 2차를 나갔고 이 비용은 자신들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수가 제자 6명으로부터 2,850여만 원을 빌려서 가로챘다고도 밝혔는데요. 한편 이 교수가 몸담고 있는 학과의 학생회는 고소 내용과는 별개로 성희롱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 학과 한 여학생에게 새벽에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하는가 하면 문자를 보내곤 했다는데요. 질투가 나니까 다른 교수랑 팔짱 끼지 마라.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초등학생이 짝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사직서를 냈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의 돈을 먼저 갚으라면서 이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제2금융기관 이사장 김모 씨가 행방불명된 아버지 명의로 기초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1922년생인 부친이 행방불명 상태인데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6만 원씩 모두 96만 원의 기초연금을 어머니 통장을 이용해서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강동구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하자 이 지난달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부친의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다고 하는군요. 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일곱 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이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고층 빌딩 단지를 조성을 하고 외국인 카지노를 갖춘 대형 복합 리조트 두 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용산기지 부지는 올해 4월부터 기지 동쪽의 유엔사 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에 들어가서 2017년에 서쪽의 캠프킴 부지까지 개발을 하고 또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서울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사업도 내년에 조기 착공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영종도와 제주도의 복합 리조트 외에 두 개의 복합 리조트를 더 짓고 이 리조트 사업자 선정부터 이 지분 51% 이상을 갖는 최대 주주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제안을 풀어서 국내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5%까지 떨어졌죠. 이 지난 주말의 뉴스였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 그리고 추세를 윤이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에게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되는 수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이 지지층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 다만 이제 단정 내리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여당 지지율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호응하느냐 그리고 반등할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라든가 네. 이슈를 이제 제공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주목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독자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로서는 이제 위험 수준에 온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 여당이 높고 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게 되면 여당에서 대통령과 일단 각을 세우는 흐름들이 강화될 이제 소지가 있고.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 지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정통 시사를 다루는 시사통이 좋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사통을 후원하고 싶은 분은 시사통 홈페이지에 가셔서 후원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뉴스브리핑 말미에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슈 독터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달리한 분석입니다.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따로 떼어 살펴야 할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입니다. 그 수치는 23%입니다. 몇 달째 20%대 초반 지지율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따라선 이례적인 또는 한심한 양상입니다. 이 통상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누리는 법인데 새정치연합은 이런 불로소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지금 당대표 경선이란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도 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차기 주자 지지도 조사를 보면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의 지지율 합계가 44%인데도 이를 당 지지율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절반을 까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고 한심하다고 평가하는 건데요. 새정치연합이 호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둘러보면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때문입니다.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인적 쇄신은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고집불통 면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존재감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란 걸 꾸려서 적극 대응한다고 나섰지만 뭐 하나 내놓은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박관천 경장이 작성했다는 유출 경위서를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안에서 공개한 게 전부인데 이건 허위 문서인 것으로 대략 결론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새정치연합이 임팩트 있는 걸 뭐 하나 내놓은 것이 없으니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이 새정치연합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전화될 리가 없는 것이죠. 당 대표 경선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보 간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 그 설전의 내용은 대부분 상대 후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과거 전력이나 정치적 한계를 공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당을 이렇게 바꿔나가겠다는 비전은 별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대표 경선이 당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그 이벤트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는 견인차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존재감 각인과 지지율 상승은 새 당대표가 선출된 후에나 모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새 대표가 대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전선을 치느냐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올해 농사를 좌우할 공산이 큰 건데요. 근데 이 정치 일정으로 보면 이 또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 새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4월 재보선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공천 잡음을 발생시키면, 나아가 4월 재보선 패배를 당하게 되면 새 대표의 새 리더십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대중적 회의에다가 당내 도전이 거세게 나타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새정치연합의 새 출발 시점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2월 8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 29일을 무사히 넘겨야만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슈 독터리였습니다.
조형근입니다. 저와 함께 담론통을 진행하셨던 이건범 작가께서 마침내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부터 파격인데요.
파산. 그러나 신용은 은행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소통과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을 키우던 청년 이건범. 승승장구하던 그가 왜 끝물을 추락 앞에 서야 했는가. 성공과 이윤만이 최고라는 이 시대에 파산한 벤처기업가의 냉철한 반성에서 책임지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 파산. 도서출판 피어나.
그런데 파산자였던 이 양반은 어떻게 작가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궁금하네요.
슈퍼 홍삼케이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 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아, 놀랍네요 정말.
아, 정성농장 홍삼의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이 후쿠시마 등 8개 일본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그 이유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 조사단이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그 3개 현에 가서 이 현지 조사를 했고요. 그 현지 조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서 빨리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선수를 쳐서 발언을 한 건데, 이미 뭐 해제는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움직임이 타당한 움직임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이십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예. 일단 한번 총평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예, 좀 정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뭐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일단은 예.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조사단이 일본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 일본 수산물이 안전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행 조건은.
예.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정부 조사단이 일본에 가서 4일 동안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 예. 조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조사단 구성에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염려하던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아.
그 사이에 이제 방사능 오염 좀 된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주로 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원자력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갔다 왔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거가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우려됩니다.
뭐 인적 구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네요.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이래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왔다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마 지금 다 재지는 못했을 거고
네.
샘플 갖고 와서 이제 국내에서 재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예.
예, 그렇게 이제 쟀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또 남는 문제일 겁니다.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슘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 기준치라는 게 굉장히 높게 설정된 숫자라서.
예.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정도로 높게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데요?
지금 일본 기준치가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준치는 370 베크렐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3배가 넘네요. 그러면 일본 기준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일 낮죠.
어...
미국은 1200입니다. 나라마다 뭐 한 10배씩 왔다 갔다 차이 나는 게 기준치인데.
아, 이게 무슨 국제 표준 같은 게 없습니까?
국제 표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라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예.
계산법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른 건데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일본이 제일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일본 기준치보다 더 많이 오염된 식품이 발견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예, 위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게 바로 기준치인데
근데 그...
기준치
예.
이하로 나왔다 그러니 안전하다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 100 베크렐, 370 베크렐, 이러면 사실 좀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교수님?
예, 베크렐이라는 것은 1초에 핵붕괴가 몇 개 일어나냐,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치만큼 오염된 음식이다, 일본 기준치만큼. 그러면은,
예.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이니까.
예.
일본 기준치만큼 오염된 식품 1kg을 내가 먹어버리면.
예.
내 몸 안에서 1초에 핵붕괴가 100개 일어납니다.
오.
2초에 200개, 하루에 100만 개의 핵붕괴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하루에 100만 개요?
그렇죠.
예, 예.
1초에 100개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기준치인데,
예.
예, 그걸 지금 안전기준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러면 좀 더 풀면은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 우리 건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일반적으로 네. 보통 엑스레이 찍을 때 방사능 피폭량을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엑스레이도 방사능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찍으면은 이제 피폭량으로, 밀리시버트라고
예.
하는 피폭량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0.01 밀리시버트
예.
피폭된다. 이렇게
예.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베크렐을 먹었냐 이걸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역으로 피폭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공식이 좀 복잡해요.
예.
어쨌거나 그거를 먹는 양은 이제 오염된 양의 단위는 베크렐이고
네.
이걸 먹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피폭되냐 피폭량 계산하는 것은 또 아주 복잡한 계산식을
예.
통과해야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데
예.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의학적인 팩트를 왜곡하는 게 문제예요.
아, 예예예 예, 예.
그게 뭐냐면 의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폭량하고 암 발생 확률은
네.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예, 일반적 상식이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피폭량이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 안 먹어야 맞죠.
그렇죠.
근데 그 오염된 음식을 자꾸 들여오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니까
예.
국민들이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좀 제가 좀 그다음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좀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 기준으로 100 베크렐인데
예.
우리나라 기준은 왜 그거보다 3.7배가 더 높아야 되는 겁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예.
좀 복잡합니다.
예예.
일본도 370이었는데
예.
핵사고 이후에 100으로 일본이 낮춘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 예예.
예, 일본이 낮춘 이유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이 발견될 확률이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
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예.
그 논리도 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합니다.
예.
어쨌거나 370으로 정한 나라들이 좀 많고요.
예.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에
네.
이거를 낮췄죠.
자, 그러면 정부가 이제 그 정부 조사는 일본에 보냈고 샘플은 이제 국내에 들여와서 이제 그 검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일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일본 기준으로 삼아도 문제고, 우리나라
예.
기준으로 삼아도 문제입니다.
예.
사실, 세슘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아예 이제 그건 나오면 검출이 되면 안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세슘이 안 나오는 음식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라면,
예.
일본에 살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슘을 먹어야 되겠죠.
예예예. 예,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농산물들,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들 세슘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굳이 일본 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니까
예.
세슘이 나오는 일본산 식품은 안 먹는 게.
예.
예, 맞는 거거든요.
자, 정부는
아무리 적은 양이 오염됐다 하더라도
예예.
오염이 없는 우리나라 식품이 있는데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식품들은 세슘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세슘이 있는 거를 지금 먹겠다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예.
기준을 검출이 됐냐 안 됐냐 이걸로 기준을 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양이 뭐 100, 100그레이냐 370이냐 이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식품은 안 나오니까 제로거든요. 불검출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정부는 고민의 지점이 어디 있냐면 이 교역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세계 무역기구 여기에
예.
관련 협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그 수입, 그러니까 금지 조치는 임시 특별 조치이니까 이 수입을 금지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걸 해제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 얘기가 맞으려면요.
예, 예.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를 한국만 하고 있었으면은 그 말이 맞죠.
아, 예, 예, 예.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많이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훨씬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수입 금지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 따라가려면은
네.
다른 나라만큼 좀 강화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자,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올해가 그 한일 수교 50주년이니까 이런 이유를 대는데 이거는 전혀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 먹거리 안전하고 수교 50주년이 무슨 상관이 있대요?
그렇죠.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 안전을 정치 논리로 치환을 시켜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좀 또 하나,
보여집니다.
또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정부 조사는 일본에 갔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이 샘플을 국내로 들여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까? 일본 현지에서 바로 검사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가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게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네.
수산물을 사서 그거를 바짝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측정기로 재면 되는 건데.
아, 검사 방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예
근데
예.
이 측정기가 일단 볼륨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
아마 일본의 그 실험실 하나를 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 측정기 하나가 한 1억 5천 정도 되고 무게가 1톤이 넘거든요.
아, 예.
그런 기계를 여러 개 갖추고 있는 실험실을 대여를 해서 그래서 해야 될 텐데. 예,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아, 제가...
그 실험실에 있는 기계들이 제대로 됐는지 미리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게 뭐냐면 이제 국내로 들여오는데 시일이 소요가 되니까
예.
이 과정에서 표본이 왜곡되거나 이럴 여지가 없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뭐 바짝 말려서 가루를 내야만 된다면 그럴 여지는 별로 없겠네요.
예, 저는 뭐 그 의심은 별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일본 현지에서 표본을 그 사들이는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 저는 일본에서 식품을 수산물을 사면 네. 특히 이 동해 쪽 말고 태평양 쪽에서 수산물을 사면
네.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근데 예. 우리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한 대상지가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이렇게 세 개 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이 대상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대상지라는 게 이제 원산지 표시인데,
네.
저도 이제 예를 들어 홋카이도 하면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잡은 것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무슨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예. 배 주인이 홋카이도에 살면 밖에 그래요? 나가서 어디서 잡든지 간에 홋카이도 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예.
그러면은 홋카이도 산인 거예요.
그러면 홋카이도 배 주인이 후쿠시마 앞에 가서 잡아서 홋카이도 항으로 들어와도 홋카이도 산이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원산지가 어느 현에서 나왔냐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 국제적으로 이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예, 그거 이제 잡은 장소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로, 갖고 들어왔냐.
그럼, 아니, 그러면.
결정될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나 이게 뭐 좀 삐딱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홋카이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조사단이 온다는 걸 알고.
예.
상대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잡아다가 일단 뭐 우리 조사단한테 이제 파는데,
예.
나중에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를 해제를 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후쿠시마 인근에 가서 잡아온 걸 팔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자체를 모르죠. 수입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홋카이도에서 오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홋카이도에서 수출하는 게 대구하고 명태예요.
예.
대구 명태는 홋카이도에서 수출을 하고요.
예.
고등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도쿄도에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하고 도쿄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금지돼 있는 8개 현은 그 홋카이도하고 도쿄도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거를 좀 넓혀서 홋카이도와 도쿄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예. 예.
어쨌거나 그 일본이 지금 이 생선이 어느 위치에서 잡혔다라는 것을 이력을 연구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요?
조사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아하.
홋카이도 배가 잡아오면 홋카이도 산입니다.
아.
예, 도쿄가 잡아오면 도쿄 산이고.
예. 근데 예,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 거, 잡은 거 먹지 않냐.
그렇죠.
근데 너무 과민 반응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살면은요.
예.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일본에서 사는 거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매일 방사성 세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광기가 30년이라서 한 300년 동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허 예.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강연을 할 때도
예.
일본 국민들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
아.
이민 가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예.
네,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 예. 먹고 있는데 왜 우리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
너무나
한마디로 네. 그건 무식한 얘기군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계속 세슘을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방사성 물질 중에서 세슘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원오브 댐, 그러니까, 한 예로 세슘만, 그러니까, 예를 드신 겁니까?
예, 세슘을 예로 든 건데,
네.
이제 일본 정부도 그렇게 발표하지만, 핵반응이 일어나면요,
네.
한 10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중에 사실은 이제 한 300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예.
한 200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사이에 핵붕괴가 일어나버리고,
예.
한 100여 가지가 이제 며칠 이상, 아니면 몇 년 이상, 아니면 뭐 1000년 이상 이렇게,
네.
방광기가 긴 핵종들인데,
예.
그 중에서 우리는 세슘하고 요드만 딱 재거든요.
아.
그게 세슘과 요드가 방사능 물질의 중요한 부분이거나, 제일 위험하거나, 제일 많은 양이거나, 이래서가 아닙니다.
아, 예.
측정하기가 간편해요.
다른 거는 그럼 아예 측정도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론튬 같은 거는 측정하는데 한 달씩 걸립니다.
아하. 예.
근데 세슘하고 요드는 3시간이면 재요.
아, 예, 예.
그래서 세슘과 요드만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 이런 얘기는
네.
100여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세슘만 딱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100여 가지 방사능 물질이 같이 나왔는데
예, 예, 예.
그중에 한 가지 물질만 그 생선 속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예. 얘기입니다.
쉽게 뭐 방사능 생선구이를 먹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세슘이 없어야 돼요. 아. 요드도 없어야 됩니다.
아, 아예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예. 알겠네요. 예, 예,
예. 예.
이게 한번 그 체내에 축적이 되면 보통 저 몸 밖으로 안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빠져나갈 동안 계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DNA를 공격하죠.
아하, 예, 예, 예.
세포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세포 안에서
예.
우리 유전자를 공격합니다.
좀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정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데도 이렇게 그 수입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외교적인 압박이 있고 뭐 예. 통상적인 압박이 있고 하겠죠. 저는 그런 분야 잘 모르는데
예.
예, 뭐 그런 그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외교적인 압박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국민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런 중요도가 있는 거냐.
예.
저는 그거 의심합니다.
아니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근데 예. 국민의 건강에 아무리 좋게 100번 양보해서 좋게 봐도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조치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군요. 이건 분명히 좀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수입 그 금지 해제를 해 버리면 반발이 엄청 거셀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국민들도 지금 예, 예. 뭐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안 믿거든요, 이제.
예, 예.
예, 비폭력하고 암 발생이 정비례한다.
네.
우리는 최대한 비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세슘 나오는 음식 그거 아마 반발 심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하는지 정부가 충분히 알 텐데 학습 효과가 돼 있을 텐데 왜 이럴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조선 미술 순례의 저자 서경식입니다. 30년 전 유럽의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서양의 미술 작품들을 만났고 첫 번째 책 나의 서양 미술 순례를 썼습니다. 그 후 항상 우리 작가의 작품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나의 조선 미술 순례를 출간하면서 그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었습니다. 많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 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의료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녁에 다시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